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부르시고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고 또 나오지 못한 많은 이들이 원근 각처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가를 늘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비록 주님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온라인을 주셔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말씀을 주님 읽고 또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사 하나님의 교훈이 모두들의 심령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모두들의 심령에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항상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 죄에 대한 징벌, 죄에 대한 징벌,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고 싶다. 1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만 아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뜻이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한적인 선택, 제한적 구원의지, 제한적 사랑을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또 17장 그런 10장 그런 데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만세 전에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대로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보응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특별하신 만큼 그의 징벌도 크실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죠? 뜻이 맞아야 동행하는지 의합지라는 말은 보통 약속하여 만난다 하는 그런 단어인데 약속하여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같이 일을 가려고 하면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약속하고 만나서 같이 가는 거죠. 만나지 않고 한 사람은 동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로 가면서 동행할 수는 없어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약속하여 만나듯이 예배당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또 집에서라도 내가 이 시간은 구별하여 요새 온라인이 있으니까 온라인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여하튼 그래도 게을러지는 것만 빼고는, 게을러지면 가까이 있어서 조금 웬만히 조금 힘쓰면 나올 수 있는, 먼 데서도 차 타고 달려오는 사람도 없지 않은데, 예,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조금 분발해서 내가 조금 노력하면 차 한두 정거 타면, 예, 올 수 있는 길, 또 조금 차를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은 게을러지지 말아야 되는 점은 있는데, 그러나 또 먼 곳에서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차가 복잡하고 막히는 시간이니까 이해는 또 되죠.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또 어떤 때는 진짜 신앙으로 먼 곳에서, 예, 저 미국에서도 온라인으로 늘 시간 정해놓고, 예, 예배드리고 말씀 받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니까, 예, 그런 것은 예외적이진 하지만은 그런 일도 있죠. 뜻이 같아야, 마음을 모두어야, 그래야 약속하여 만나서 동행하는데,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약속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다른데, 뜻이 다르면 동행할 수 없죠. 사람은 생각과 뜻이 같아 약속하여 만나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죠. 너희랑 나랑은 뜻이 안 맞구나. 내가 지키지, 이 계명을 꼭 지키라 했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계명을 어기다니 너는 나랑 여기서 살기가 어려우니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나가거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시편 5편에 보면 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는 자도 시편 15편에 보면 죄 짓는 자는 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의합해야 된다.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된다. 악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치가, 이 원리는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됩니다. 신약 성도는 교리적, 윤리적 오류에 빠진 자들과 동행할 수 없다. 그런 교훈이 많이 있죠. 그걸 성경적 교제의 원리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째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째 사귀리요. 사귀리요. 그죠? 의합해야 동행하지. 뜻이 다른데 어떻게, 예, 교제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신약 성경의 교훈이죠. 또 바울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혹은 거절하라. 이단은 다른 신앙 사상인데, 신앙 사상이 일치해야, 생각이 일치해야, 사상이 일치해야, 교리 사상이 일치해야. 형제들아, 또 디모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교훈, 성의 사도적 교훈을 무시하고, 예, 암만 그렇게 성경의 몇 장 몇 절 교훈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내 생각이 있다 그러고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를, 예, 교제를 끊으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아라. 그렇게 했죠. 이 교훈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교훈들을 우리가 잘, 그것이 의합하면 동행한다. 하나님과 의합해야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고, 땅 위에서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교제도 그런 믿음과 또 순종이, 예, 동반되는 것이다. 4절 봅시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애를 땅에 베풀지 않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새 잡는 기구죠 창애는,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애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고 보통 말하죠. 사자가 숯불에서 부르짖는 것이나 젊은 사자가 굴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먹이를 움켰고 먹이를 잡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그렇게 표호한다고 하죠. 새가 잡히는 것은 덫을 땅에 베풀었기 때문이고 덫이 땅에서 튀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죠.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재앙들도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재앙들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또 지금 이스라엘 땅의 전쟁도 그렇죠. 다 곳곳에 있는 모든 자연재해도 우리나라의 몇십 년 전에 6.25 전쟁도 하나님께서 다 내리시는 재앙이죠. 죽음과 불행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웃 나라들에게 패배한 것은 그들이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내리는 재난뿐 아니라 의인들에게 닥치는 고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 그걸 우리가 섭리라고 말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내게 처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는 공의롭고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딱 적합하게 주신 현실인 줄 알고 그 현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고 하나님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셨죠. 이 현실을 통해서 저를 단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성화를 이루고 그리고 조금 참고 어려운 일도 참아서 내 곰곰 혼내의 부족이 있으면 고치고 그러면은 유익하죠. 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곧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켜서 조금 편안한 곳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7절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아무새는 그 말이 많이는 주 여호와 라는 말이 21번 나오는데 주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예호위라는 아도나이 예호위라고 읽는 히브리어의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보통은 여호와를 갖다가 로드 주님이라고 영어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 아도나이 주 여호와 아도나이가 원래는 주라는 말인데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 여호위 히브리말은 아도나이 여호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합니다. 주 여호와 즉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비밀은 작정된 심판과 재앙의 계획이나 구원과 회복의 계획 등을 가르치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신다. 그것을 보이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는 거죠. 이런 재앙이 있다. 이 재앙은 너희 죄 때문인 거야 하고 주님이 보이시면 사람들이 교훈을 얻고 회개할 듯하고 또 회복의 그런 예언들 비밀을 보이시는 것은 고난 중에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고난은 지금 좀 있지만은 곧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것을 의지하고 소망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걸 주신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이 교훈과 혹은 위로라고 하는 소망의 내용이 곧 성경이죠. 성경은 교훈의 책이고 위로의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경고도 주시고 그리고 소망도 주시고 위로도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14장인가에 보면 성경의 위로, 위, 안위로 말미암아 안위로 이런 표현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의 책입니다. 선지자는 또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위엄 있게 심판을 선언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고 또 예언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가서 예언하거라, 가서 외치거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선지자도 싫습니다. 나는 도망갑니다. 그러면 요나처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서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의 재앙을 여러분들이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고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같이 외치거라 그러면은 외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을 누가 감히 거슬려서 나는 싫습니다 하고 그렇게 거절할 수 없죠. 싫든 좋든 하나님의 명령이면 전해야 돼. 그것이 또 목사들이 하는 일이죠. 싫든 좋든 성경대로 바로 가르치고 전하라 그러면은 전해야지. 그렇지 않고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가 아니구나, 너는 싹꾼이로구나 그렇게 하겠지. 9절을 보십시다.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의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스라엘이 참 부패됐군요. 거기 보면 요 큰 요란함, 학대, 포악, 겁탈 이런 말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이스라엘의 심판이죠. 주위에 대적이 일어나서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그들에게 징벌 하시는데, 그런데 사자가 양을 갖다가 잡아먹었는데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이 조금 그래도 겨우 건져낸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아수르나 이런 이방 나라가 와서 다 전쟁을 해서 진멸하는데 조금 남겨두신다. 귀조각 하나랑 다리 한 조각을 남겨두셨듯이 하신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죠. 조금 남겨두신다. 이스라엘 사회가 너무 포악과 겁탈, 강도질, 큰 요란과 학대 이런 모든 죄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 한때 평안하다 하더라도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죠. 그것이 그의 국가의 흥망의 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13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자, 왕들이 그래도 겨울 궁 만들고 여름 궁 만들고 궁궐 하나 짓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여름에는 좀 따뜻한 곳에 궁궐을 만들었는지 겨울에는 좀 따뜻한 곳하고 여름에는 좀 시원한 곳에 만들고 궁궐을 그렇게 만들었다. 부잣집 같으네요. 부잣집들은 집이 두 채 있어서 미국 사람들 보니까 추운 겨울에는 그게는 샌디하거나 또 팜스프링이나 그런 데는 항상 사실 따뜻한 일기가 있어서 거기에는 골프장이 많고 그러는데, 그런 데로 와서 추운 겨울에는 지나다가 또 이제 따뜻하게 되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쁘게 보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베델의 단들을 벌하고 그 단의 뿔들을 꺾으리라. 뿔은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베델의 단들, 베델은 사실 금송아지 섬기는 금송아지 우상 단이 있는 단이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실 것이다. 그것의 모든 그들이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실 것이다.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근사하게 종교적인 의식을 행할지는 몰라도 오늘날로 말하면 근사한 예배당을 짓고 천주교의 성당들이 얼마나 멋있게 크게 짓습니까? 가난한 나라들에도 저 중남미의 가난한 데도 성당은 우렁차게 짓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런 허황한 예배당을 지어놔도 그 속에 말씀이 바르지 않으니까 교훈이 교리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예배와 기도가 없고 참된 믿음과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그 큰 궁들의 궁들이 결단날이라. 결단 말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래도 알 뜻은 알죠. 결단내 내가 결단내 버린다는 말 아예 없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그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리라. 그 끝장을 내버린다. 예. 결단날이라. 다 주님께서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사람의 죄는 세상의 불행과 재앙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참 많아서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된다고 늘 가르치는 것이지. 백성들의 죄는 나라의 쇠약과 멸망을 가져옵니다. 백성들이 흥청망청 죄짓고 살면 또 젊은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고 경건은 없고 매일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데만 관심을 갖고 돈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시고 기뻐하지 않으셔서 징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의 조건은 그런데 있지 않아요. 외적인 데 있지 않아요. 물질에 있지 않아요. 또 종교의식에 있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그것들이 다 소용없다. 예배당도 소용없고 또 물론 자기의 누리는 모든 유효한 모든 것들 모든 오늘날 돈만 많으면은 뭐 좋은 거 다 갖추고 살죠. 다 근사하게 해놓고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살 수 있죠. 돈이면 다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면 다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가사시티가 완전히 폐허가 된, 와, 저게 전쟁 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마 서울도 이 굉장한 대도시죠. 서울은 세계에서도 아마 몇째가 갈 수 있는 대도시인데 그런 대도시 서울도 바로 장사정포 사정거리 안에 놓여 있으니까 전쟁 났다 그러면은 서울이 피해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은 내버려두고 저 먼데 치지는 않겠죠. 서울부터 먼저 어지럽혀놔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정신이 없겠죠. 전쟁이 난다면 안 나기를 원하지만은 전쟁이 난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왜 전쟁이 나느냐? 왜 재앙이 오는? 전쟁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인데 재앙이 왜 오느냐? 죄 때문에 온다. 무슨 죄? 이 백성의 죄. 이 백성의 죄를 가로막는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하지 않으면 합정동 교회라도 바로하면 포탄이 가장 서울 중에 가장 중요한 지구의 하나인 이 당인이 발전소를 폭파시켜야 이 주위가 암흑천지가 될 거니까 아마 그들의 목표 지점 좌표 중에 하나가 당인이 발전소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을 때리는데 몇 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인이 발전소를 깨야 여기가 혼란하다 할 테인데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포탄이 날라오다가도 발전소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삐딱하게 갖고 저 한강으로 다 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발전소에 그러나 또 모르지. 보니까 마포고 못 쓰겠다. 마포고 합정동도 못 쓰겠다. 다 거기에 제대로 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 못 쓰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오케이 와라 그러면 꽝 해서 다 흑암 천지가 되겠지만은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의합 이런 만나서 약속하고 만난 하나님과 약속하고 만나는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언제 만납시다. 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단서가 항상 있어요.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죄 지으면 나랑 같이 갈 수가 없다. 예. 아담과 하와라도 죄 지으니까 에덴 동산에 나가야겠다. 너 좀 나가야겠다. 너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너와 같이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상대할 수가 없겠다. 가라. 내 길 갈 길로 가라. 그렇게 하죠. 죄 지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5편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죠. 교만이 무슨 오만한 자, 자기를 크게 여기고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러니까 자기를 크게 여기는 교만부터 시작해서 죄 짓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셔서 쫓아내버린다. 죄 지으면 쫓아내버린다. 죄 지으면 죄 지음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봉사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해갖고 같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자꾸 술을 드셔가지고 술을 드리면 안 됩니다. 교회 일하면서 술 마시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자꾸 고치지 않아서, 그래 이제 몇 번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그만두시죠. 그만두시죠. 그래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죠. 한 두 번 있네요. 술 때문에 그만둔 분이 두 번. 한 분은 그렇게 그만두게 했다고 얼마나 그 부모님이 항의를 하고 한 시간 이상 그냥 우리 집 사람한테 전화로 퍼부어놨든지 학을 띄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기억이 되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그 몇 번 경고하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봉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는 걸 그냥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그래야 된다. 교리적, 윤리적 오류를 우리가 배격하지 않으면 교회적인 교제도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교훈이니까 동행의 원리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성경책을 통하여 말씀하는데, 성경은 덮어놓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 그게 동행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먼저 성경 좀 읽고 오느라, 성경 좀 읽고 오느라.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은 엉뚱한 말들만 하니까 가서 성경책 좀 읽고 오느라, 성경책 지식 좀 읽고 나서 지식을 가지고 와서 좀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면은 좋은데, 성경 덮어놓고 사람 생각 가지고 얘기하면 별로만 복잡하다. 성경대로 가는 것이 좋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거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내용이죠.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땅 위의 평안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킬 것이, 하나님 경외하고 성경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요점이다. 요점. 그래야 동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의합지 못하고서는 동행할 수 없다. 의합하려면 죄를 버리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늘 가까이 하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로구나. 그렇죠? 그렇게 가면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은 재난이 그에게 좀 덜하겠죠. 세상에 재난이 오면 우리도 조금은 재난에 그저 좀 영향을 받아서 고생을 좀, 우리 전쟁 나면 우리도 같이 피난해야지. 우리는 뭐 전쟁 나는데 피난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조금 피할 길들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성도들은 이 진리를, 이 교훈을, 이 지혜를 우리가 깨달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예,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악을 버리고 죄악된 일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대로 하면서 전쟁 나도 우리가 다른 건 나 몰라도 내가 다른 개나리 보침에 다른 예, 예, 것들은 다 못 가져가도 성경책 한 권은 꼭 내가 든다. 성경책 말씀을 주야로 전쟁 통해도 성경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바로 살리라. 그러면 승리하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도 이 말씀 같이 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스라엘은 죄짓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려면 의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다 멀리하라고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늘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죄악된 일을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고 힘써 모여서 말씀을 또 묵상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고 우리 합정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세의 심이 혼탁한 시대에도 우리가 참된 길을 구하며 참된 길을 걷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